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삑사리라는 제목으로 했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삑사리가 뭡니까? 삑사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네. 먼저 삑사리가 뭔지 한번 보고 진짜 삑사리를 한번 보고 네, 오늘은 삑사리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빅살이라 그럽니다. 네, 당구공을 쳤는데 큐가 미끄러져서 잘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빅 소리가 날 때 빅살이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헛수고 헛고생했을 때 빅살이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다섯 편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다섯 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그 다섯 편의 영화를 통해서 인생은 삑사리다. 세상에는 온갖 삑사리가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삑사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갖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또 절망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야 이거 인생은 삑사리구나 헛고생이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그 삑사리의 경험을 오늘 우리 삶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또 역시 안 될 경우에 아 역시 안 되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이 헛수고다 삑사리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죠. 이것을 끝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실패합니다. 또 모처럼 새로운 기회가 와서 마음을 다잡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역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말 하죠. 역시 이건 안 되는 거야. 역시 안 돼. 헛수고야. 역시 삑사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노예다 보니까 사생활이 있겠습니까? 사유재산이 있겠습니까? 남들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 노예 생활이지 않습니까? 비참하고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400년 동안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세 된 노인 모세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백성들은 그 말이 기쁜 말이기는 하지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노력했지만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먼저는 모세가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탁 빼니까 손이 완전히 문둥병자의 손, 썩은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건강한 손이 돼버립니다. 이건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주 무서운 독사로 변합니다. 그 독사의 꼬리를 탁 잡자 다시 그 독사가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 나서 아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게 맞구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반쯤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애굽의 왕인 바로왕에 가서 요청을 했을 때 바로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너희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평소보다 일을 몇 배나 더 힘들게 부여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봐,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 거잖아, 삑사리야. 근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모든 생명체가 몰사하기도 합니다. 나라 전체에 개구리로 가득하게 되기도 하고 티끌이 가득한 그 티끌이 이로 변해서 나라 전체가 이투성이가 되고 파리투성이가 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아홉 차례나 더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반복될수록 백성들은 일만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요구를 철저히 거절합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요구를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반복해서 거절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더욱 낙심이 되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거야. 봐라, 열 번이나 해도 아홉 번이나 해도 안 되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삑사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온 가족이 모여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옷을 다 차려입은 다음에 이삿짐을 꾸려놓고 출발 신호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에 안 되었는데 무슨 이런 말씀일까요? 왜 멀쩡하게 양을 잡아야 하는지, 왜 양의 피를 징그럽게 문에다 발라야 되는지, 왜 깊은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지, 또 밤에 무슨 또 옷을 차려입고 이삿짐을 꾸리고 여행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가정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옷을 다 차려입고 침을 다 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양을 잡으라 그래? 왜 징그럽게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 왜 한밤중에 양고기를 먹으라 그래? 아니 밤에 잠이라 자지 무슨 짐을 꾸리라 그래? 그들은 짐을 꾸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잠을 쿨쿨 자버렸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애굽 전체의 모든 가정의 장남들은 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종과 노예의 가정은 물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한밤중에 애굽에는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왕은 결국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었던 것이 이날 밤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까지 그날 밤을 1년 중 최고의 절기로 지키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밤이지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렇게 예쓰고 힘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룻밤에 갑자기 이루어진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양을 잡으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 피를 다 발랐습니다.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양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옷을 다 차려입고 짐을 챙겨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해서 한밤중임에도 옷을 다 차려입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의 은금 폐물과 의복까지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재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랫도록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가정도 여러 있습니다. 가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고 어깨가 너무 무거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협박을 해도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성격과 태도 때문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타는 기도 제목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즉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주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내 혼자만 헛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단순히 고통을 꾹꾹 참으라. 단순히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순종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열쇠가 되어서 길이 열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 가면 자동문이 많아요. 사람이 딱 다가가면 문이 저절로 탁 열리는 자동문 있죠? 어디 가나 그런 게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참 귀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어떤 졸업한 학생이 약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사님 제가 약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오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약혼식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하고 형제하고 가족들만 간단하게 모여서 호텔에서 약혼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로 하고 호텔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호실이 근처인데 문을 열려면 문 손잡이가 있을 텐데 손잡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까만 유리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시간은 되었는데 예배는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막 허둥지둥 막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하는 직원한테 제가 메토실에 가야 되는데 문을 못 찾겠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쪽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벽이에요, 벽인데. 그래, 왜 가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벽으로 가까이 가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촌스러웠어요. 네. 예. 분명히 벽인데 가라는 대로 끝까지 믿고 갔더니 가까이 가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죠? 예.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면 그 순종이 열쇠가 되어서 문이 열립니다. 그 순종이 씨앗이 되어서 영적 추수가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내팽개치면 안 돼요. 힘들수록 말씀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피할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이 참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린 인생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고 삑사리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월절 밤은 4월 달에 있는 보름날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날이니까 달이 환하게 밝았겠죠? 환하게 밝았는데 그 밤에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가족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가자! 가자! 해방이다! 자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동안 끔찍했던 고통과 서름이 생각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달려갔겠지요. 그죠? 얼마나 기쁘게 달려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밤에도 달려갔고 낮에도 달려갔다 그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밤에도 달려가고 낮에도 달려갔어요. 전에는 해만 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왔는데 앞에 바다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건널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거 여기가 아닐 텐데 여기가 아닐 텐데 그리고 길을 돌아보니까 저 멀리 지평선에서 먼지가 뽀얗게 올라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끝났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여기가 우리 무덤이구나. 백성들의 두려움과 실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울부짖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잃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건 얼마 후에 신명기 4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기도 하지만은 모세가 평생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요 경험이었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속에 감추어진 길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닷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의 무덤이나 매장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피할 길과 살 길이 열리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커피 프랜차이즈계의 마이다스라 불렸던 망고식스 대표 강훈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강훈 씨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998년에 우리나라 토종 커피 전문점인 할리스 커피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베네를 성공시켰어요. 2011년에는 망고식스를 창업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전문 업계에서는 커피의 왕으로 불릴 만큼 성공인이었습니다. 손만 대면 성공하는 거지요. 네. 1년에 연 매출이 수천억, 1년에 수천억 원의 돈을 걷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될 정도였고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창업 정신을 본받고자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망고식서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심각한 경영 위기에 시달립니다. 최근에는 그의 심정을 표현하기를 침몰하는 배 안에 혼자 있는 선장 같다 그랬어요. 침몰하는 배 안에 혼자 있는 선장 같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어깨에 짐이 무거웠는지, 공포와 중압감에 시달리는 자기 심정이 침몰하는 배 안에 혼자 있는 선장 같다. 결국 젊은 나이에 지난주에 집에서 혼자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요.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화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하고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은 헛고생이야. 인생은 삑사리야.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여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며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틀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피할 길과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당한 성도님들한테 제가 집사님 기도원에 가서든지 교회에 와서든지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예, 그러지요. 그래놓고 사흘을 못 버텨요. 사흘을. 사흘 중 금식하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요. 사흘을 못 버텨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물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적군이 전쟁을 일으키며 달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실수를 반복했어요. 어때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한테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미친 광신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오늘처럼 건물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땅을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는 너무 추워서 굶주려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고 예레미야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보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삑사리같이 느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생활, 생활이 너무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 생활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인생이 삑사리같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목이 말라 죽겠고 배가 고파 죽겠다. 이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바로 위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뭐냐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마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해서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 언제?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1년, 2년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방황했지요? 광야에서? 예,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죠? 이때는 몇 년? 약 38년째 되었을 때예요. 약 38년째 되었대요.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38년째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뺑뺑뺑뺑 도는 것 같으니까. 오늘 가도 내일 일어나도 모레라도 늘 그 자리 늘 광야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뺑뺑뺑 도느냐는 겁니다. 이러다가 뺑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죽는구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목축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식량은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어요. 신비한 만나. 그 만나를 38년 동안 먹으니까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제 만나 싫다. 귀찮다. 귀찮다. 38년 동안 먹었으니까. 예. 그들은 하루하루가 늘 자고 남은 광야. 또 자고 남은 광야. 자고 남은 광야. 늘 반복되는 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늘 먹는 38년 동안 먹은 만나가 지겨운 거예요. 이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일상이 매일 반복되고 변화가 없으면 지루하지요. 그죠? 그렇다고 삶이 풍성하거나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이 너무 답답해서 몇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때는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우리가 믿자. 다른 신을 믿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결단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모세와 아론이 못 믿어온 거예요. 이건 맨날 우리를 뺑뺑뺑 돌리고 헛고생시키는데 이 사람들 무능력한 것 같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이 모세와 아론은 무능력한 것 같다. 우리를 봐라. 우리가 학벌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라.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면 훨씬 더 잘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답답하지요. 변화도 성장도 열매도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인생이 삑사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변화가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서 두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더 나은 삶의 열매도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인생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지겹고 지루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이라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불과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될 대로 되는 헛된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날려드리는 씨앗 하나에도 계획이 있어요.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겨울을, 추운 겨울을 넘기게 되고 봄이 되면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씨앗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씨앗에도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씨앗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위한,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하루가 헛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될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영국 군대의 극하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외국인 용병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부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부대는, 극하 부대는 아르헨티나하고 싸울 때, 즉 포클랜드 전쟁 때도 참여해서 큰 공을 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극하 특수부대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극하 부대가 미얀마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고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극하 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이 미얀마에 있는 밀림 속에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이 정글이 너무 크고 그리고 복잡해서 한번 들어가면 전문가가 아니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침투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영국 정부는 이들 모두를 전사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극하 부대원 중에 한 사람이 6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런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그가 어떻게 그 미로 같은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또 영국까지 찾아올 수 있었는지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미얀마 정글을 헤매면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밀림을 탈출할 때에 자기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이 있다면서 호주머니를 뒤져서 뭔가를 꺼집어냅니다. 다 낡고 낡, 얼마나 많이 받은지 다 구멍이 나고 낡고 낡은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는 미얀마 정글 지도가 아니라 영국 런던 관광 안내 지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글 속에서 6개월 동안 헤매면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이 지도를 꺼내어보고 꼭 살아서 이 런던 땅에 꼭 가겠다. 이 런던 땅을 꼭 밟고야 말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도에 새겨진 꿈이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진 지도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은 일이 안 되어서, 역시 안 되어서 삑사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피할 길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 반복될 때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삑사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일 기쁨이고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